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 상원에서 새로운 건강보험 법안을 마련하려는 공화당의 시도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공화당의 제리 모란 의원과 마이클 리 의원은 어제 성명을 내고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지난주 제시한 건강보험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새 법안이 기존 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은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만들어진 건강보험법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는 법률 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대체 법안이 통과하려면 적어도 5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현재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4명이 반대하고 있어 지지 의원 수는 48명입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두 달째 이슬람 반군 소탕전이 진행 중인 남부 민다나온 섬에 선포된 계엄령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해달라고 오늘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필리핀군은 민다나온 섬에서 이슬람 반군 지도자를 생포하려는 작전에 실패한 뒤 반군 소탕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군이 건물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인질로 잡자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60일 효력의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소탕전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반군 약 400명을 포함해 500여 명이 숨졌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실은 오늘 기자들에게 소탕전이 계엄령 기한 내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야권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항해 20일 하루 총파업을 촉구했습니다. 야권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결정적인 고비가 될 다음 주를 대비해 24시간 총파업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야권은 마두로 대통령의 개헌의회 구성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헌의회는 헌법을 고치고 정부기관을 해상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졌습니다. 베네수엘라 야권은 마두로 대통령에게 개헌의회 구상을 포기하고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선거를 치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필품 부족 등 경제난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는 지난 몇 달간 연일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지금까지 약 100명이 숨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정부는 이란이 핵 합의를 지키고 있다고 어제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이 핵 합의 정신을 어기고 있고 미국에 여전히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은 국무부가 이란의 핵 합의 준수 여부를 90일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이란이 기술적 측면에서 핵 합의를 지키고 있는 건 맞지만 협정 정신을 이행하지는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관리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 확산과 테러단체 지원 그리고 시리아에서 저지른 악의적 행위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이란을 여전히 미국의 가장 위험한 정부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2015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와 그리고 독일과 자국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내용의 협정을 맺었고 국제사회는 그 대가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한 바 있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미국에 대한 외교적 보복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미국 내 외교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없애지 않으면 이에 상응한 조처를 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러시아의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하고 뉴욕과 메릴랜드주에 있는 러시아 시설 두 곳을 폐쇄한 바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원상복구를 요구해왔습니다. 한편 두 나라 고위급 외교관이 어제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갈등 해결 방안을 논의했지만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문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짧은 치마와 배꼽이 나오는 웃옷을 입은 여성이 거리를 환보하는 동영상이 나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한 여성이 미니스커트와 배꼽티를 입고 사우디 나지드주 사막지대의 한 역사 유적을 활보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이 여성이 쿨루드라는 이름의 모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성이 신체가 노출된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또 여성은 운전도 할 수 없고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접촉할 수 없습니다. BBC 방송이 이 동영상을 놓고 사우디 안에서 찬반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7월 18일 화요일 비오에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존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대북 대화 제의와 관련해 지금은 북한과 대화 조건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회담 제안과 관련해 미국 측에 사전 설명했고 양국 간 상황 인식에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독자 제재를 포함해 북한에 대한 추가적 제재를 검토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끼고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한국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군사회담과 이산가족 상봉회담을 제안했는데요. 이 관련국들마다 온도 차이가 나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금은 북한과 대화 조건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언급했고 일본 정부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대화 제의를 환영했습니다. 먼저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물어보십시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남북회담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회담 제의 언급은 분명 한국에서 나왔으니까 한국 정부에 물어보란 얘기입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북한과 대화를 위해 충족돼야 할 모든 형태의 조건들이 우리가 현재 있는 곳에서 명백히 멀리 떨어져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짤막하게 말했습니다. 백악관의 이런 반응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 대화 제의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불편한 속내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정부의 정통한 한 소식통도 17일 VOA에 한국의 남북 대화 제의에 대해 시기 등에 대해 미국과 한국 간의 기류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테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과 게리 로스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대변인 역시 이날 VOA에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며 한국의 남북 대화 제의에 냉랭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화가 아닌 압박을 강화해야 할 때라며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마루야마 노리오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17일 뉴욕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최근 실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언급하며 이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루야마 대변인은 북한의 ICBM 발사로 상황이 새로운 단계에 봉착했다며 진지한 대화를 위해 압박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화의 시기가 아니라 압박의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마루야마 대변인은 또 일본이 석유 등 새로운 대북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며 어떤 제재가 가장 성공적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의 남북회담 제의가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 상호관계를 개선하고 화해 협력을 추진하는 게 양측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남북회담 제의가 한반도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되고 지역 평화와 안전을 추진하는 데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17일 군사 분계선 일대의 적대 행위 중단을 위한 남북 당국 간의 군사회담과 추석 이산가족, 즉 흩어진 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BN 뉴스 김영곤입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대화 제의와 관련해 미국 정부에 사전 설명을 했고 양국 간 상황 인식에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긴밀한 협력 아래 남북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회담 개최 제의에 미국이 지금은 대화 조건과 거리가 있다는 반응을 보인 데 대해 한국은 미국에 대해 사전 설명을 했고 미국 측이 회담 제안을 충분하게 이해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의 18일 정례 기자설명회 발언 내용입니다.
이번 우리 측 제안에 대해서 미국 등 주요국들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대해서 북측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 대변인은 북핵 위협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명확하고도 현실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회담 제의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국과 필요한 소통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 제의가 본격적인 대화 조건이 마련됐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며 기본적으로 백악관 논평은 이런 한국 정부의 이해와 똑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나 한국 정부 모두 북한과의 본격 대화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핵동결과 비핵화로 나아가는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국 정부의 이번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 제의는 이와는 구분되는 초기 단계의 접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이와 관련해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시험 발사로 대북 압박을 강화하려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회담을 제의한 데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미국으로선 중국의 대북 제재 강도를 높이기 위해 유엔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려는 시점에 한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경우 집중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국의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비정치 분야에 국한한 지지였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비정부 차원에서 뭐 인도주의적 스포츠 이런 차원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지금 상황에서는 오케이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제재 국면이니까 제재의 동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서 자제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군사회담은 그런 입장에서 판단할 때 너무 많이 나갔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한국의 이번 대북 제의를 계기로 미국과의 대북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 내에선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가 너무 앞서 나갈 경우 미한 동맹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이 한국이 제의한 회담을 미한 두 나라 사이를 벌려놓기 위한 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오히려 한국하고 대화를 추진함으로 인해서 공조체제를 균열시키는데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실제로 대화를 어느 정도 진전시켜서 제재 그 일변도의 어떤 국제사회의 흐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또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도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할 것 같거든요.
전문가들은 미한 간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북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향한 정교한 역할 분담을 위해 양국 간 보다 긴밀한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대북 대화 제의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미국과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박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에 따르면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제의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관련 국가가 한반도 정세 완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이어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모든 유관국에 남북 양측의 대화 재개와 관계 개선에 대해 이해와 지지를 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독자 제재 등 북한에 대한 추가적 제재를 검토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가 평화적 수단을 통해 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17일 열린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계속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추가 제재 검토를 천명하는 대북 결정문을 채택했습니다. 이사회는 이 결정문에서 북한의 행동들은 국제적인 핵무기 확산 금지와 감축 체제를 훼손하고 포괄적인 핵실험 금지 조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지체 없이 안보리 결의에서 정한 의무를 조건 없이 전면 이행하고 동북아 지역과 국제적인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추가적인 도발 행동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 확대 등 주요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가적이고 적절한 대응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북한의 외화벌이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회원국들에게 이에 대한 감시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비핵화가 군사적 수단을 배제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달성돼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해 제재를 통한 압력과 함께 대화 채널을 열어놓는 기존의 비판적 대북 관여 정책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과 북한에 대해 믿을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북한 정권에 의한 지속적이고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개탄하면서 북한이 이런 인권 유린을 중단하도록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추가 조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To try and find a path of meaningful and serious dialogue can be put in place.
추가 조치는 의미 있고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는 현재 작동 중인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금 유럽연합과 북한 간 교역액이 전체 북한 대외 교역액의 0.5% 미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게리니 고위 대표는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We stressed the leading role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in this file. We believe that
이날 회의에서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해소하는 데 있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는 겁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유럽연합이 한국의 이 같은 노력을 가능한 한 모든 방법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모게리니 대표는 유럽연합은 한반도 긴장이 더 이상 고조되는 것을 막고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것을 돕기 위해 동북아시아의 동맹국들과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북한의 지난 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 국회는 결의안에서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포기하고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또 이 같은 도발 행위로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끝내는 김정은 정권의 파탄과 영구 소멸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한국 정부의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킬체인을 비롯한 한국형 삼축 체계의 조속한 확립과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압박과 제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이 곧 발표할 새 방위백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새로운 단계의 위협으로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보다 표현의 강도를 더욱 높인 건데요.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언론들은 17일 일본 방위성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격상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를 보면 일본 방위성은 방위백서 초안에 북한의 미사일 능력과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새로운 단계 위협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는 심각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명기한 지난해 백서보다 위협이 더 증가한 것으로 올해 백서가 더욱 강력한 표현들을 쓰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새 방위 백서는 특히 이동식 발사대와 잠수함에서 갑작스럽게 발사하는 비대칭 탄도미사일 위협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명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은 사정거리가 더 길어지고 정교화되고 있으며 발사 형태가 더 다양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 방위백서는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라 자신의 억지력을 과대평가할 경우 일본에 매우 곤란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고체 연료를 이용한 북한의 신형 이동식 미사일 위협도 명기했습니다. 새 방위백서는 다음 달 초 각의 즉 국무회의에 보고된 뒤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뷰에 뉴스 김영걸입니다.
미얀마를 방문 중인 미 국무부의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미얀마 고위 당국자들에게 북한과의 협력을 중단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7일 미얀마의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과 민 아웅 플라잉 군 최고사령관을 각각 면담했습니다. 윤 특별대표는 이날 면담에서 한반도 상황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정과 발전, 미국과 미얀마 간 군사관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얀마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민 아웅 플라잉 최고사령관은 윤 특별대표 면담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에서 우리에게는 친구의 나라만 있으며 적대 국가는 없다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바라며 전 세계 모든 군대와 좋은 관계를 맺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미 국무부는 윤 특별대표의 미얀마 방문이 대북 압박 캠페인의 일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윤 특별대표가 미얀마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은 세계 각국과 협력해 북한의 외교적, 재정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반대하는 데 있어 단결돼 있음을 북한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언론들은 윤 특별대표가 미얀마 정부에 북한과의 군사협력 중단 등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얀마는 오랜 기간 북한과 군사협력 문제를 지적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미 재무부는 미얀마 군 관계자 2명과 기관 2곳을 북한과의 불법 무기 거래 혐의로 제재했습니다. 미얀마 국방산업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이 당시 군 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했다는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미얀마는 북한의 위장회사가 일본 등지에서 미사일용 부품을 구매할 때 이를 중간에서 대행한 사실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사나 전문가 패널에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에는 일본으로부터 미사일용 관측기구를 만들 수 있는 기계를 사들이는데 미얀마 회사가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같은 해 북한이 제3국에 수출하려다 일본 정부에 압류된 합금 막대기 5개는 최종 목적지가 미얀마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이 물품이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원심 분리기 제조에 쓸 수 있다고 설명했었습니다. 2011년에는 북한 미사일 부품 등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미얀마로 향하다 북한으로 회항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미얀마는 매년 발행되는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는 물론 각종 언론에 북한과의 군사협력 문제로 자주 등장했습니다. 미얀마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이행보고서를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내지 않는 등 국제사회 대북제재 이행에도 소극적입니다. 미얀마는 지난 1983년 북한이 자국에서 전두환 당시 한국 대통령을 노린 테러 사건을 일으키자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북한과 외교관계를 재개한 이후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에서는 미얀마에서 군사정권의 독재 통치가 최근 막을 내리면서 북한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정부는 다음 달 초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 등 아세안 관련 회의를 계기로 중국과 일본과 각각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중국과 일본 외교장관과의 첫 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제재 방안을 비롯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와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함께 이번 아세안 회의를 계기로 한 남북 외교장관 회담 개최에 대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으며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는 한중일 세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 북한까지 이 북핵 6자회담 참가국 외교장관이 모두 초청됩니다. 서울을 방문 중인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내 구금시설의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에 대해 거듭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8일 국제적으로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18일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서울에서 마련한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인권정례 검토에 대한 북한의 권고이행 조사를 주제로 한 세미나의 영상 기조연설에서 최근 미국인 오토 원비어 씨의 사망이 북한 구금시설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We also have the recent case of the recent case of Otto Warmbier.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라는 유엔의 새로운 절차와 감독을 통해 북한 인권이 개선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며 유엔 회원국들의 협력과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퀸타나 특별보고관 자신은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정부 당국자와 탈북민,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 인권 정보를 수집할 것이며 오는 10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시나 폴슨 유엔 북한 인권 서울 사무소장은 북한 당국의 거부로 정치범 수용소를 직접 방문할 수는 없지만 북한과 연계돼 있는 유엔의 결핵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다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Based on the monitoring and interviews my office has been doing in the last two years.
폴슨 소장은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리의 검토는 북한도 이미 인정하고 있는 인권 증진 체계라며 평등과 차별 철폐 등 인권에 대한 기본 원칙을 수용하는 문화를 먼저 교육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준 전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선 북한뿐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들도 인권 문제가 있다. 그러니 보편적 검토에 나와서 개선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북측에 심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만큼 압박의 실효성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개인을 재판하고 처벌하고 투옥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 원수를 지내고 ICC에서 재판받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새로운 진전이고 북한도 이것이 두려워서 2014년 이후는 유엔 인권결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북한인권정보센터는 18일 세미나에서 북한이 지난 2009년 12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제1차 보편적 정례 검토 UPR에서 수용한 87개의 권고안 중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국제협력과 관련된 4개의 권고안만을 실행에 옮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센터 측은 87개 권고안에 대한 북한의 이행 여부 검증을 위해 2010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북한에 거주했던 탈북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보장과 개선을 요구하는 권고안에 대한 실행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센터 측은 지적했습니다. 특히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조사 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아 일어나는 2차 피해, 선천적 장애 아동의 생명권 침해 관행에 대한 방지 대책 부족 등의 인권 침해 사건은 국제사회가 오는 2019년 제3차 정례 검토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12월 첫 정례 검토에서 인권 개선에 대한 117개 권고안 중 81개를 전면 수용했으며 6개는 부분 수용, 15개는 차후 수용 검토, 그리고 나머지 15개는 거부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전면 혹은 부분 수용한 권고안을 2014년 4월 제2차 정례 검토 때까지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밀가루 5천여 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양과자로 가공돼 취약계층에게 제공될 예정인데요. 지원분의 절반가량은 이미 북한에 도착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정부가 지원한 밀가루 약 2,500톤이 17일 북한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이날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에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세계식량계획 WFP의 대북 영양 사업에 지원한 밀가루 2,500여 톤이 17일 저녁 북한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에 따르면 이 가운데 밀가루 204톤은 함경북도 청진에 하역됐습니다. 함경북도 인민위원회 대외연락부 김성철 대표는 이 밀가루가 트럭 편으로 양강도 식품공장으로 보내져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과자를 만드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나머지 2,300여 톤이 현재 배편으로 운송되고 있다며 18일 함경남도 흥남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또 추가로 2,700톤의 밀가루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배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북한에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세계식량계획 WFP의 대북 영양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국 가운데 하나라고 대사관은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3월과 5월에도 WFP를 통해 북한에 밀가루 2,500여 톤과 2,400여 톤을 각각 지원했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러시아가 이 기구를 통해 북한에 지원한 금액은 2,2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러시아가 지원한 밀가루는 북한 현지 식품 가공 공장에서 영양과자와 곡물 우유 혼합물로 가공돼 취약계층에 지원됩니다. 곡물 우유 혼합물은 필수 미량 영양소가 함유된 가루로 빵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현재 자금 부족으로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구는 지난 5월 초부터는 북한 유치원 어린이들에 대한 식량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5월 북한 국가보고서에서 자금 부족으로 5월 초부터 북한 유치원 어린이 18만 명에 대한 식량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타가소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에 대한 식량 지원도 표준 배급량의 3분의 2만 제공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7월부터 2년 6개월 일정으로 북한 주민 170만 명을 대상으로 영양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내년 말까지 대북 영양사업을 진행하려면 1억 2,87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17일 현재 모금액수는 4,200만 달러로 목표액의 32.7%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미국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탈북 남성 오스틴 현 씨의 네 번째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정부가 제가 있을 당시만 해도 틀어줄 수 있던 영화가 중국 영화, 그리고 소련, 독일, 쿠바 영화였어요.
어린 시절 북한에서 봤던 공산체제 영화 가운데 오스틴 씨에게 유독 기억에 남는 영화는 쿠바 영화였습니다. 그리 낯설지 않은 나라 쿠바. 오스틴 씨는 올해 봄 전 세계 5개 공산국 가운데 하나인 쿠바에 다녀왔습니다.
충격이었죠.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관광업이 엄청나게 발달됐고 관광 리조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국민들이 통제를 당하고는 있다지만 자신이 생각한 공산국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쿠바 사람들한테 북한에서 종교가 있으면 정치 범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아니면 아우지 쪽으로 쫓겨간다 아니면 죽는다 이랬더니 놀라는 거예요. 그럼 쿠바에서는 사람을 죽이진 않았다는 거예요.
탈북 후 북한에 대한 실체를 알게 됐지만 쿠바에서 바라본 북한은 더 잔인했고 광적이었습니다.
피델 카스트로 생전에 자기 동상 세우지 못하겠고 자기 사후에도 세우지 말라고 죽을 때 말을 해가지고 쿠바는 전혀 어디 가나 피델 카스트로 동상이 없어요.
한 나라를 광신도 집단으로 만들어버린 김 씨 일가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울분을 토하는 오스틴 씨.
사저의 사명은 북한 사람들한테 이걸 알리는 거예요. 진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진실만큼 위대한 무기도 없고.
오스틴 씨가 조국을 맹신하지 않았었더라면, 그리고 그런 조국에서 아픔을 겪지 않았었더라면 이런 울분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절 북한의 대규모 탈북 대열에 동참했던 오스틴 씨는 부모님과 중국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에 딱 중국에 왔을 때는 중국 사람들이 자꾸 놀리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함부로 김일성, 김정일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저는 용납이 안 됐어요. 어떻게 수령님하고 대원수님한테 존칭을 빼고 이름을 찍찍 부르냐고. 그래서 막 눈물 뻥뻥 흘리며 싸웠다니까요.
그랬던 14살 소년은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계속 보다가 나중에 무슨 드라마를 봤냐면 진달래 꽃이 필 때까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KBS. 탈북한 외교관 부부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예요.
난생 처음 북한 고위층의 삶을 알게 된 오스틴 씨.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에 처음으로 기쁨조가 등장을 해요. 그걸 보는데 충격인 거예요. 본인들은 모든 공식 석상에는 이렇게 인자하게 나타나고 집에 들어가면 가장 추삽하게 살고 가장 좋은 차를 끌고 가장 예쁜 여자들을 노르개로 삼고.
이것이 진실일까 믿기 어려웠지만 자신과 가족이 이런 처지에 와 있게 된 것이 민생을 돌보지 않은 정권 때문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에서 4개월이 흐르고 나서 완벽하게 깨달았죠. 아, 북한이 잘못됐구나. 내가 그런 속에 살고 있었구나.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밤마다 칼을 들고 북한에 나가서 김정일을 찍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충격을 받았죠. 14년 인생밖에 안 살았는데 그것조차도 내가 너무 분통이 터질 정도로 억울한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쩔까?
조국에 대한 극심한 혐오감,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나라였지만 오스틴 씨 가족은 탈북 후 2년 만에 강제 북송을 당하고 맙니다.
그날 밤에 그 간수한테 정말 피 터지게 맞았죠. 아, 너무 울어가지고 너무 맞고 울고 울어가지고 나중에 밖에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뜯어 말릴 정도였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그 전에 그 제가 그 감방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애가 세 명 있었어요. 남자애 두 명이랑 여자애 한 명. 근데 여자애 발목이 두 개가 잘려 있는 거.
이런 광경을 본 오스틴 씨는 이곳에서 무조건 나가야 한다는 생각밖엔 없었습니다. 서리가 내리고 철장 사이로 바람이 매우 차가웠던 날 밤. 머리를 바닥에 거꾸로 대고 밤을 새던 소년 오스틴은 태어나 처음 기도란 것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오스틴 씨는 기도를 마치자마자 설명할 수 없는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면서 당시 종교적인 체험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다음 날 그곳에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나온 오스틴 씨는 다시 강제 북송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열흘 만에 재탈북해 다시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는 그 후로 다시는 볼 수 없게 됩니다. 오스틴 씨는 아버지와 생이별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아빠랑 엄마랑 다 같이 지금 저희가 끌려가서 메인 감옥에 들어갔을 때인데 남자니까 아빠랑 같은 셀 안에 있었어요. 근데 밖에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저는 어리니까 그 어린애들 있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그거는 완전히 다른 같은 프리슨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동네였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아빠가 저를 뒤돌아보시면서 앓지 말고 건강해라 그런 거예요. 살아남아라. 근데 아빠가 저를 돌아보면서 그 보는 눈빛이 그 부모의 부모로서 자기 자식을 도와줄 수 없는 그 무기력감,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술을 마시고 가끔 행패를 부렸던 아버지, 어머니에게 다정하지 않았던 무뚝뚝한 아버지, 오스틴 씨 기억 속의 아버지는 그랬었는데, 그날 오스틴 씨 아버지는 자식에 대한 마지막 소원을 빌었습니다.
아빠를 되게 미워했죠. 미워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아빠의 눈빛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너무 많아요. 나중에도 그 아빠의 눈빛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아,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북한 땅에서 그렇게 척박한 땅에서 가족을 이끌어가야 되는 가장으로서 그 어깨의 무게감이 얼마나 컸을까.
몸이 아파 함께 탈출하지 못했던 아버지는 북한에 남았고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제3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했는데요. 오스틴 씨는 아버지를 모시고 올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나와 중국에 왔을 때도 아빠는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계속 중국으로 돈과 그 다음에 약품들을 보냈죠. 북한으로.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신 거는 한국에 와서 알았죠. 한국에 와가지고 아빠 모셔오려고 연락을 드렸는데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다고 말하는 오스틴 씨.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 없지만 아버지가 자신에게 커다란 유산을 남기고 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 아빠의 그 마지막 눈빛은 제가 뭐 평생 살면서 잊지 못하는 눈빛이고 저한테 그래서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제가 앞으로 살아가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하게 됐어요. 그 순간 때문에.
14살 때 북한에 대한 진실에 눈을 떴고 16살은 아버지에 대한 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오스틴 씨는 말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오스틴 현 씨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오늘 서울에서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지난 주말 내린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충청북도 지역의 사망 실종 피해자가 7명으로 늘었습니다. 일부 지역의 응급복구를 위한 국가 자금 투입이 결정됐고요. 이재민들을 위한 심리치료 상담도 시작됐습니다. 네. 한국의 국토교통부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를 여름철 휴가 집중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또 이에 맞는 특별교통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서울의 한 영화관이 세계 최초의 신기술을 적용한 스크린과 세계 최대 규모의 영화 스크린을 공개했습니다. 세계 영화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는데 복구 작업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네네. 22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를 맞았던 충청북도 청주와 괴산 등 지역에 비가 그치고 물이 빠져나가면서 피해 상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까지 소식을 전해드릴 때 사망 4명, 실종 2명으로 인명피해가 집계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사망자가 더 늘어서 사망 6명, 실종 1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하천물에 침수된 주택이 780여 동이 됐고요. 3천여 헥타르의 농경지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응급복구를 위한 굴착기 등 중장비가 피해지게 속속 도착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자들도 일손을 돕고 있지만 워낙 피해 지역이 커서 복구에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한국 정부는 일단 빠른 복구를 위해서 특별교부세라는 이름으로 33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고요. 긴급 복구를 위한 인력과 장비 배치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집이 물에 잠겨서 피해했던 뭐 이재민들도 생겼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예. 피해된 상황들을 좀 살피고 복구를 하기 위해서 돌아갔지만 아직도 213세대 390여 명의 이재민들이 피난처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
한때는 뭐 840세대에 2,300명 정도가 이재민이 됐었는데요. 물이 빠지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집안 정리를 하겠다고 돌아간 경우가 예. 많았습니다. 대개는 마을 회관이나 학교, 경로당으로 몸을 피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민들이 머물고 있는 지역에는 긴급 후호물자, 급식 차량, 세탁 차량이 지금 지원되어 있습니다. 한 마을 노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6.25 때도 피난을 간 적이 없었는데 이번 물난리에 피난을 가봤다.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폭우로 인해서 피해 복구도 빨리 진행이 돼야겠습니다만 한편에서는 또 이제 서서히 여름 휴가를 준비하고 있군요. 휴가철 교통 대책이 발표됐다고요?
네네. 그 한국 사람들의 움직임이 집중되는 여름 휴가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7월 마지막 주에서 8월 첫 번째 주에 전국의 사업장이나 기업이 일시 휴업 기간을 갖기 때문에 딱 이 기간에 정말 명절 못지않은 휴가객의 대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한국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를 하계 휴가철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했고요. 이 기간에 맞춰서 교통시설과 자동차 등의 안전관리, 편의 제공 등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예.
휴가객이 가장 몰리는 때 7월 29일부터 8월 4일이 될 것이라고 또 전망했습니다.
그렇군요. 7월 말에서 8월 초, 이때 이제 교통 상황이 가장 복잡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네. 그 사람들과 자동차가 제일 몰릴 때니까요. 휴가객들이 미리미리 교통 상황을 살펴서 뭐 정체 구간 좀 피해가고 알아서 좀 준비를 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 기간에는 고속버스나 철도, 항공기, 선박이 더 증편돼서 운행된다는 이런 것도 알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한국교통연구원이 최근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은 이 기간 하루 평균 이동할 수 있는 인구는 483만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2.4%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예.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은 그 길 안내해주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안 막히는 길 뭐 찾아가고 이런 그 추세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요즘 자동차를 사면은 한국에선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길 안내 지도가 딱 장착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다가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실시간 교통정보 상황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전용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만 뭐 네이버라든지 한국 사람들이 주로 쓰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도 막히는 길, 사고 난 길, 잘 뚫리는 길을 분석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를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동차로 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필수적인 여행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통정보 앱입니다. 만약 뭐 운전자가 길을 잘못 들었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금방 돌아갈 수 있는 길이나 새 길을 안내해 주기 때문에
예.
자동차에는 필수적으로 설치해 놓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런데 요즘 한국 사람들은 휴가지로 어디를 많이 떠납니까?
예, 이것도 그 교통연구원에서 휴가철 수요 조사와 함께 여행지, 여행 경비의 분석을 함께 해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네.
가장 좋아하는 여름 휴가지가 바다 계곡이라고 합니다. 네. 67%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휴가를 가겠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한 15% 정도는 사람 없는 조용한 곳에서 산림욕을 하고 싶다 이런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이냐 보니까요. 동해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다가 있는 동해 28.8%가 휴가지를 선택했고요. 남해, 서해, 그리고 제주도 순으로 휴가지를 꼽고 있었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국내에서 휴가비로 쓰는 그 경비는 평균 한 $580 정도였고요.
네.
2박 3일 정도 기간으로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요즘 영화관도 뭐 선택이 다양해서 골라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초대형 스크린을 갖춘 상영관이 공개됐다고요?
네네. 그 서울 용산 지역에 가면은 기차역과 백화점, 대형마트가 함께 들어선 아주 큰 복합 건물이 있습니다.
네.
이곳에 원래 그 여러 개의 상영관을 갖춘 대형 영화관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새 단장을 하고 오늘 언론사를 상대로 몇 개의 특별한 그 영화 상영관에 대한 시연 행사를 했는데
예.
여기에 세계 최초, 세계 최대 이런 수식어를 붙이게 되는 이 초대형 스크린이 공개돼서 화제입니다.
네.
이 초대형 스크린의 크기는요. 일반 상영관 스크린의 5배 이상 큰 가로 31, 세로 22.4m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영화관 스크린이 크면 클수록 관객들 뭐 집중도도 높아지고 또 영화 실감도 더 잘 나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시연에서 상영된 이 그 홍보 영상이 그 카체이싱 화면이었습니다. 막
예.
자동차들이 막 빨리 가고 따라가고 뭐 이런 그 화면이었는데 단순히 화면만 큰 것이 아니고요. 앉아있던 좌석이 좌우로 흔들리고 각종 효과가 더해져서 관객이 마치 운전석에 앉아서 도로 위를 질주하는 느낌이었다.
아,
이런 반응이
그렇군요.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초대형 스크린의 입체 영화관이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제가 세계 최초, 세계 최대 이렇게 수식어를 붙인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두 가지 다른 영화관입니다.
네.
하나는 세계 최초의 4DX 스크린 융합 특별관이고요. 다른 하나는 세계 최대의 IMAX 레이저 영화관이었습니다.
네.
이 영화관 자체도 사실 20개의 스크린을 갖춰서 한 3,800명이 동시에 영화를 볼 수 있는 초대형 시설이다. 이 부분도 역시 화제였는데 말씀드린 두 개의 특별한 영화관이 정말 영화 마니아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도 뭐 영화 상영관을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몇 곳이 있는데요. 한때는 어느 곳에서 언제 무슨 영화를 하는가에 따라서 영화관을 선택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어떤 스크린에서 어떤 좌석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기술이 있는지에 따라서 영화관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설도 좋고 화면도 크고 이런 영화관은 보통 영화 한 편 보는데 어느 정도 가격이 듭니까?
돈을 조금 더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성인 한 명이 평일에 일반 영화를 본다면 $7에서 $8 정도입니다. 주말에는
네.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공개된 이 IMAX 영화관에서 주말에 영화를 본다면 $18를 내야 되고요.
네.
여기다가 편안한 소파 같은 뭐 침대같이 보이는 그런 의자가 설치된 이 살롱형 상영관에서 영화를 보려면 $40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좋을수록 비싸군요.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 2시간, 저녁 4시간 하루 두 차례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또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됩니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해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을 포함해 187개 국가 및 지역의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이 보고서는 인신매매 방지 노력과 피해자 보호, 범죄 예방과 관련한 각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는 인신매매는 거의 모든 곳에서 발생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끔찍한 범죄입니다. 오늘날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인신매매와 관련해 기소되는 건수는 1만 5천 건, 처벌되는 건수는 1만 건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6월 27일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인신매매는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되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1세기가 이 범죄가 존재하는 마지막 세기가 되길 희망하며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consequences of our failure to act in this area has so many other negative impacts around the world. It breeds corruption.
또 틸러슨 장관은 인신매매는 부정, 부패, 법치주의 훼손, 사회적 가치 파괴와 같은 많은 부정적인 영향들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마약 거래, 돈 세탁, 문서 위조와 같은 다국적 범죄 조직도 인신매매 활동에 가담함으로써 부분적으로 가능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올해 보고서는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를 범죄로 규정하고 위반자들을 처벌하는 국가의 노력과 책임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인신매매는 국제적인 문제인 만큼 미국은 각 정부와 시민사회, 사법당국, 생존자들과 협력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장관은 또 이 자리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 방지, 예방을 위한 예산 지원을 증가하는 이른바 현대판 노예제 근절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인신매매와의 싸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희생자들에게 정의를 찾아주고 가해자들에게는 책임 추궁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